지난주와 똑같게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1 Kings chapter 6 verse 37 and 38. 제가 봉독합니다. 제 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 곧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말씀드렸어요. 아울러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또 우리를 이곳에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함임 그런 사명 가운데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밝히 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부르신 목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를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또 선포되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적으로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주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요란하게 짓기를 원하신다. 조용히 짓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가 조용하길 원하십니까? 시끄럽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때쯤 말하면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저런 설교하는 거 아니야? 뭐, 또, 제발 좀 그러지, 앞서지 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피곤해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시면, 그렇구나. 교회는 주님 말씀 앞에 그저 우리는 잠잠하고, 주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때로 뭐 요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들 좀 아픈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만 왜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감화감동이 아닌 찬송 소리가 아닌 왜 사람의 소리가 또 갈등의 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또 형제자매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어떻습니까?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목소리가 높아지고 갈등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는 얘기 아십니까? 세옹지마의 뜻을 아세요? 세옹지마? 어느 나라 말이죠? 세옹지마? 아니, 한국말이에요. 옛날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세옹. 이분이 말을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말이 얼마나 말을 평상시 안 듣는지 말이죠. 우로 가라면 좌로 가고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진짜 말을 안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말띠들이 센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얘가 말을 듣다 안 듣다 안 듣다가 어느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평상시에 말을 안 듣더니 말이 말을 안 듣더니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 아 나는 손해가 너무 크게 났다 하고 막 속상해하는데 어느 날 지보다 훨씬 좋은 준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서 그냥 샥시를 데려온 거야. 그랬고 이야 네가 구르는 재주도 있구나고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그 준마야 아주 좋은 말을 준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다가 자기의 그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을 태워서 이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 말을 타고 가던 아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또 주인이 세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데려온 말이 별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또 그 말에 대한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갖고 젊은 남자들은 남자는 다 끌어가서 병사로 만들고 근데 이 친구는 병사로 안 끌려갔어요. 왜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가서 죽고 부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네 남은 청년이 없어갖고는 전쟁 후에 이 남자의 인기가 이 아들의 인기가 아주 치솟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세홍주마가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인생의 앞면을 보고서 아 인생이 이렇게 될까봐 불안하고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단체적으로나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익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든 안 맞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푯대를 향해서만 걸어가고 행진해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고 진리이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 그러한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진리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그저 잠잠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면 되는 것이 교회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입술을 묵묵히 닫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전혀 무섭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단 1초, 2초, 5초도 참지 못해서 내 뜻 때리지 못하면 아유 이게 왜 이러느냐고 이러지 마시고요. 당장에 내 인생 앞에 다여진 환경의 얼굴들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지 않고 굉장히 험상궂게 우리를 향해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저 우리의 하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묵묵히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볼 때 보고 헌신할 때 헌신하시고 주어진 직업과 사업과 학업에서 열심을 품고 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온갖 분석을 내놓고 갈등을 하고 서로 미워라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위기 때 기도하면 기회가 됩니다. 위기 때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적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옹지마와 비슷한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실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짐승을 키워도요, 어느 바운드리만 헤어놓고 마음껏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아주 그때그때 빠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짐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잔소리하고 제어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요, 사회 부적응, 짐승들도 짐승의 세계에 나가서 부적응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질 때 방망이 소리도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방망이를 두들겨서 철연장을 두드려서 만들어놔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간 기구 중에 이런 잔이 있으면요, 이런 것도 톱으로 자르고 용접을 하고 못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망치와 방망이로 그것을 쳐서 이 안에 이 컵 안에 이런 넓은 공간도 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잘라서 오로 붙여서 용접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들질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성을 다해 만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방망이와 철 연장을 크게 소리를 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용히 두들겨서 그곳에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나 또 모양들이나 문양들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낼 때가 있고 나의 불평을 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그러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교회를 주관하지 않도록, 혹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앞에 너무 내 주장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헌신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만약에 오른손이면 사람들 지나다닐 때 나는 오른손이야, 오른손인데 나 오른손이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름을 바꿔요. 성은 오시오, 이름은 른손이다 하고 바꾸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조용히 준비하였습니다. 너무나 비싼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저렇게 비싼 거를 깨뜨려 어떻게 주님에게 부어서 주님을 저렇게 기름으로 발라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렇게 준비하는가.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저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쓸 건데, 사실은 이미 전부터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착복해왔기 때문에 자기 돈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마리아는 조용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주님의 발을 쓸어드리기만 했어요. 왜?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어떤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할 때부터 그 관계는 깨진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하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절대로 사람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만나게 한 사람이지 내 사람은 없어요. 그저 사랑함으로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교회 안과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인생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면 목사가 신방 올까봐 목사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셔서 내가 목사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러시는데 감사해요. 그건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온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털사 아닌 제 심리처럼 밥맛이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본당이 이 털사 안에서 제일 이뻐서 본당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넓은 들판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연하게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뭔가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알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죠? 내가 두 개 줬으니까 두 개 주세요. 이런 어떤 딜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들 알지? 나 여기서 죽는다. 죽는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으시는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들이 짓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로 변했다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높아지고 왈가불가 막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세워주고 떠날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슬퍼서 사도 바울 선생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우리하고 살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살아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자리에 저 우리 같이 살자고 하신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끝까지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돼. 사도 바울은 막 놀래켜 주려고 편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금살금 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떠나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어 할 것 같다고 막 울고 이런 것을 기억을 해서 정말 몰래 이렇게 저들을 놀려주려고 연락도 않고 딱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요. 그러면 와가지고 나의 신앙의 아버지 뭐 목사님 뭐 벼 막 이러면서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얼굴이 다 희쭈그리 해가지고 못 씹은 얼굴처럼 그냥 시큼해갖고 웃음기 하나도 없고 말이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있고 세상에 치여갖고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불행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갈등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 세상에 상처 있고 서로 상처 있고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막 서로 이러다가 그렇게 참 불행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추스리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성령을 받았는가? 뭘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다시 말씀드려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뭔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디요? 성령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에베소 교인들과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도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감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감정적으로 감수성적으로 터치를 받아서 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 좋구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역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그런 외로운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왈가불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인생을 논하고 남의 인생을 논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떨어뜨려 주신 말씀이면 그것을 마음의 밭에 심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갖다 붙였다가 에이 안 할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공부인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영어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자기의 힘으로 했다간 자기가 이단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학을 한국 가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보내셨으면 되게 하시지 너를 이단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다.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젊은 인생이 인생에 홀로 이렇게 마주서서 솔직히 얼마나 그런 고민이 되겠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아니 영어 시간에 들어가 저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숙제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학생들 모두가 숙제가 뭐야 이랬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한국 가자 이랬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뜻을 아니까 뭐 이래서 미국에서 공부 안 해야 되고 한국 가서 공부해 뭐 이런 뭐 100마디의 토론이 싹 좁아지고 서바이브 하자 살아남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그죠? 강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루처럼 이삭이라도 집어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집어가면서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면 그러다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위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민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업 시간에 뭐 조금 들리는 거라도 적어서 그거 감사하다고 주님 막 읽어보세요.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할 때에 내 마음처럼 안 되고 그래도 되는 거 있으면 된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찬송 소리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 사랑하자.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만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거든요.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성가대 직분 찬양과 경배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해야 할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6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요. 네, 성가가원 있고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감당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참 자신의 비싸게 돈을 주고 만든 돌무덤에 모시고 가서 비싼 그런 약품으로 다 닦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을 덮어드립니다.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었어요. 사셔야 무슨 이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전하고 슈퍼스타가 돼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맛이라도 있죠. 근데 이미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반항 하나 한 번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조용히 참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고 그 시신을 내려서 그 가족도 못하고 그 열두 제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조용히 은밀히 합니다. 그리고 돌에 모셔두고 큰 돌로 이렇게 군대들이 와서 또 막아놓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무덤에 넣은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또 군인을 갖다가 놓고 돌을 굴려 막아놓지요. 이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는 그런 어떤 기회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끝나버린 일, 우리의 이름이 나지 않는 일, 우리의 어떤 뭐를 내세울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패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조용히 가서 헌신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으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선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영광의 자리, 드러나는 자리,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실패한 자리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 것 같고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가서 오히려 조용히 낮은 곳에 임하여 조용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성전이 너무나 고요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은혜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단도 우상도 그 안에 들어와서 꽹가리를 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즐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예정과 주님의 섭리로 세워진 이 교회 우리를 한국에서 각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 털사 지역에 혹은 이 털사를 근거로 해서 세계 각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움도 세워가는 과정도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훈련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바빠야지 내 얘기를 하고 내 뜻을 밝히기에 바쁜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과 우리의 찬양의 음성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 자였어요. 조용히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다시금 주님의 부름을 입고 나갔을 때에 천둥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고요히 조용히 부르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 우리는 압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 오셨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 오셨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방황하지 않고 힘있고 여유있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만 조용히 섬기나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될 짐승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대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물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말처럼 대야예요. 대야. 짐승을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근데 이것을 그냥 하지 않고 씻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그 안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의미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어떤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침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야에 들어가 있는 문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대야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데요. 거기 사면에 그 대야가 있고 그 밑에 받침대 사면에 어떠한 것들이 새겨져 있냐면요. 사자, 소, 그룹,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꽃, 화환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38절에 나와 있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무엇대로? 식양대로 전이다 피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짐승을 씻어서 제물로 바치는 이 대야라고 하는 곳에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대야 받침대에 사자, 소, 그룹, 화환을 넣게 하셨을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사자를 넣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는 한 가지요. 또 들어가면 작게는 작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한 성전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높은 것이 없고 높은 자가 없는 그런 성전과 그런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오래 교회 다니신 분입니까? 아니라고는 하죠.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흠! 이리 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납니까? 누굽니까? 교회의 큰형님, 큰언니 이런 용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처럼 막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됩니다. 철저합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뜻이 강해지려고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더 삼가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라고 하는 그 문양을 새기셨는데요. 소는 여러분 어떻죠? 소가 뒷걸음질 잘 안 합니다. 소는 웬만하면 어떡하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서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가끔 그냥 좀 찝찝하면 음메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냥 갑니다. 무겁다고도 하지도 않고 아프다고도 하지도 않고 묵묵히 갑니다. 소는 어떻게 간다고요? 묵묵히 갑니다.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고요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 소라는 짐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이 소는요, 꾸준히 주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인 앞에 죽어서 밥상에 올라 고기가 되어주기도 하죠. 가죽을 주기도 하죠. 자기들 다 주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사자와 소를 여러분에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왕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리드해 주셔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울러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사자처럼 용감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용기백배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소처럼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결국 다 드리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 원어적으로는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천사들은 특별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요. 여러 천사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천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경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경호한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바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룹의 천사들의 형상을 거기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에서 딸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얘기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많은 돈을 들여서 놀라운 솜씨를 가진 자들이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을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섬겨 왔을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겁겁대기인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사람의 모임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우린 그것을 소원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오는 우리들이 될 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고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위대한 신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려 해야 만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무슨 신앙이 무슨 천국이 무슨 구원이 무슨 참된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만가지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홀쭉하게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특별히 교회 오실 때는 더더군다나 오셔야 됩니다. 바지를 위에 입고 윗도리를 아래에 입고 오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바쁘게 오셨을지라도 사실은 교회 올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시기 전 2시간 교회 끝나고 2시간 시간은 확보하고 오셔야 마음껏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 끝나고 5분 후에 누굴 만나기로 해놓으면요 아 이거 참 시험 들기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자라고 거기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관자신데 지혜롭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환 꽃들이 이쁜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줄입니다. 교회가 뭐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꽃처럼 되기를 원해요. 한 송이가 아니라 화환, 꽃송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꽃송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향내나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냥 인간 냄새 물씬 나갖고 아이고 꼴인데 하고 도망가는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참 사람들은 담담하게 생겼는데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향기를 우리 맡아야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게 전도지 주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뭘까요? 따라해 봅니다.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만약에 뱉는 사람이면 헤드가 빙빙한 사람이야. 아, 그 교회 갔더니 꽃과 같이 빛나는 얼굴만 있는 거야. 빛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향기가 나.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 뭐 이렇게 막 처발라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격의 향기가 난다니까. 사랑하는 그 모습, 배려하는 그 모습, 품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감동을 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향기나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 예쁘게 하신 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이 출발점입니다. 교회 오셔서 제발 그 옛날 에베소 교인처럼 세상의 온갖 고민은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휘쭈리 하지 말고요. 웃으세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 배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옆에 분에게 살짝 웃어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웃어주세요. 몇 사람 웃어주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 얼마나 좋아. 백만불짜리 미소. 멋진 교회와 교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만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찬양의 소리만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리는 잠잠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제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리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음성 듣고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또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며 꽃과 같은 향기와 아름다운 교인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